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이런 제목으로 단위에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토록 평화롭던 날들을 일순간에 멈추게 하시고 지극히 절망적인 고통과 재앙의 날들이 시작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암울하던 괴로운 날들도 일거에 모두 걷어내시고 다시 희망의 서광이 비추도록 새 날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여겼던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인생 속에는 결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의 날도 없고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유다의 전도 유망했던 젊은이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지만 그 시대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기실 자들을 예비하셨고 그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성경은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이토록 선명하게 기록해 놓음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지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을 개명하여 모두 이교도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신과 마음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시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자기들의 이름에 그 거룩한 의미를 잊지 않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빼앗아 갔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그들은 가슴에 새긴 채로 그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긴 채 이국 땅에서 포로가 된 이 상황이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매몰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에도 어떤 거룩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무장하시며 준비시키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시로 승화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학생의 신분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 약관의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시집이 이토록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채 감옥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신자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며 우리가 그 뜻을 세워 살아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믿음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언제나 함께 모여 우리가 진정 누구이고 어떤 가치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상기시키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알고 이해하게 함으로 그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의 어리석음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심각한 반성경적인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것을 일격에 깨뜨릴 수 있는 전사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될 책임이 사명이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거듭 상기하며 함께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질 때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학업의 동기가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이해나 사회생활의 태도나 자세가 본질적으로 수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 빛의 임무를 띈 네 사람이 역사의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마음에 그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실 것들의 포도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것을 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황관장에게 그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황관장 앞에서 인애와 긍휼들로 두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복 아스부나스에게 명해서 왕을 모실 수 있을 만큼 출중한 유다 출신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소년들을 잘 선발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잘 준비시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그들은 왕이 직접 하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만을 먹으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지식을 습득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왕이 그렇게 행하도록 명령한 지엄한 과업이었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다니엘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워야 하는 일은 거부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일,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나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만큼은 거절하고자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분으로 반드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순응하여 따르겠지만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속이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이 문제를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다니엘과 이세 친구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같은 마음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것은 다니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방의 나라에서 만든 음식들은 율법이 금한 음식이거나 규례에 따라 조리된 음식들이 아닐 경우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또 이교도들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 가운데 채소가 그럼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바벨론의 음식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면 다니엘은 그곳에 사는 동안 내내 영원히 바벨론의 음식은 입도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이 빵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되는 구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들에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고 보기보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채식과 물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난 채소만 먹고 또 자연에서 나온 물만 마시기로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이죠. 물론 그 채소와 물도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겠지만 왕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을 하고 그들에게 음식과 포도를 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들의 신앙과 신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은 피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그것을 따르지 않고자 뜻을 세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가 되는 일은 거절하지 않았지만 그 이방의 왕을 의존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죄를 지으면서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뜻을 세워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불신앙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성도가 살아가야 하지만 오로지 돈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이게 하는 것은 신자로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물질의 있고 없고를 초월한 마음의 절대적 평안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결코 돈과 물질을 숭배하는 만몬의 하수인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확고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무너져 가도 물질적인 유익이 세상의 일들이 언제나 우선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고 바이어를 만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회사를 다니며 함께 일을 해야 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유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우선하되 그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유능하게 그 모든 일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수입,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심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성도의 거룩과 순결을 팔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모든 일에 사사건건 원수처럼 각을 세워 대립하고 부딪히고 싸울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법을 지키는 일보다는 나의 이익과 세상과 적당히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편법과 불법적인 관행들에 대해서 눈 감고 타협하는 것은 신자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라면 그 퀄리티는 아마도 최고급, 최상급의 극상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심을 했다는 거죠. 황금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질의 시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난입니다. 결심을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서지 않았고 분명한 뜻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그 마음의 확고한 뜻이 결연히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누구도 이렇게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7편 7절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확정된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자꾸 뒤집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확정된 마음. 불의한 이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결코 서지 않으리라는 그 뜻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뜻이 세워져 있는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확정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쯤 확정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미정이신가요?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가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뜻이 우리의 마음과 그 영혼 중심에 확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종하고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개인적인 식단에 대해서만큼은 환관장에게 허락을 요구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큰 틀에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충성심 있게 어떤 일이든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개인에 속한 신앙에 속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진귀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의 양심을 거스리게 하는 일이라면 나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 신자가 금식을 하는 것은 때때로 자신을 고독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세상에 의존하여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신앙의 좋은 훈련이 됩니다. 세상의 임금이 주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백을 연마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과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몰입하던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하루도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과연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는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자식이 그 부모와 스승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말씀과 스승의 가르침에 절대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라는 말에 대해서 총체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죄와 악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 성경 갖다 버리라는 거.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부정되니까 성도 여러분 모두 사라지는 거죠. 절대 신앙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믿지 않으니 이 절대 진리에 대한 절대 순종, 일사각오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신앙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모든 것은 상대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러한 시대의 정신이 깊이 침투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명령, 절대 주권, 이것이 모든 것의 가장 최고와 최종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 상황에 맞게 알아서 내가 가부를 결정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자,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원하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인간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상대주의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고민하고 깊이 그것을 통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는 진정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진정한 믿음과 진리를 떠난 가짜 믿음이 온통 혼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정신은 점점 더 성경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이 들으십시오.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인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절대 진리, 절대 명령, 절대 주권, 이따위 가치들은 다 짓밟아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다 집어치우라고 더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절대 권위를 쫓고자 하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큰 시련과 고난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뜻을 세우는 자들을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절대로 저들이 공감할 수 없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 그냥 옳다고 말해주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옳고 바른 길이라고 응원해주고 박수쳐주는 그런 종교만 이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뜻을 세워서 말씀대로, 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회사 다니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이제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고, 그뿐 아니라 이제 그런 식의 신앙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들에게 찾아왔고 그 일은 더 급격히 발전해 갈 것입니다. 마음의 뜻을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성도 여러분, 이 다원주의의 시대, 이 상대주의의 시대, 이 물질주의의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악한 시대에도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약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뜻을 품고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상이 정한 모든 법과 제도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이유와 핑계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방의 모든 나라와의 민족과 권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함부로 여기거나 멸시할 수 없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신자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모두 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들의 그 신앙의 아우라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시대적 목적과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자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일단은 살고 보자는 식으로 피할 길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길이 우선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마음을 정하는 원리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결심한 이후에 세 친구들과 논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사람의 합의의 내용을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고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책임자 앞에 나아가서 고했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이를 자기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할 때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갈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원하십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거룩한 구별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악과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과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리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는 사이를 가리킵니다. 구별은 그 길을 함께 가면서 그러나 함께 가는 자들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회사를 다니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함께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들과 다른 가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더 탁월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가치를 발견함으로 그것을 보고 함께 길을 가되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은 두 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함께 그 길로 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각각 상이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그것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악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가장 상위의 법과 준칙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가장 최고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을, 그 아우라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구별됨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새 지문을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가당치도 않은 발상입니다. 이방의 왕의 직속 고관의 관리에게 그에게로 나아가서 왕의 지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소. 그리고 대신 다른 무언가를 제안한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온 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한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거나 그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다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고 그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은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믿음이 이미 준비되어졌을 때 어떤 놀라운 담대함과 용기로 그들이 세상과 정면으로 격돌하면서 부딪혀 나아가는지를 곧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마음의 결심이 세워졌고 그 결심은 이제 그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로 그를 인도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수많은 날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일들을 인생 가운데 긴 시간 동안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질 때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굳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제 누구도 하지 못하는 행동을 낳습니다. 마침내 결행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방법들입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히 지금 누구에게 왕이 주는 것을 나는 먹지 않겠소. 나는 채소와 우리는 물만 먹을 것이요. 지금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다니엘이.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에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이 땅의 시민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정하거나 우리가 요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무조건 입 닥치고 아무 말 안 하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일거에 쫓겨나가나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주저하거나 굽힘없이 자신과 친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이 있으니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엄두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을 했습니까? 다음은 말을 해야죠. 말을 하고 결행을 해야 당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요셉으로 하여금 그가 가는 곳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이나 감옥의 관리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입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나서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한 것은 그의 목숨을 비롯한 모든 불이익을 담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술술 풀릴 일 같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다니엘서의 그 다음은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두려움 가운데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심을 얻고 박해 가운데서도 건지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정하고 잘 때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항상 두려움과 걱정, 그래서 핑계와 변명으로 세상과 타협할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타협할 방법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적당히 좀 타협해서 자 이런 것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개인의 유익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길이며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환관장을 보십시오. 이제 그와 다니엘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이 고관의 환관장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고 다니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그리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는 너의 음식과 너의 마실 것들을 준비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너희의 동년배 같은 젊은이들보다 너희의 애처로운 얼굴들을 보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왕의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일 그리고 아스라에게 지명했던 그 감시인에게 말했다. 청컨대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채소들로부터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모와 왕의 진미를 먹었던 젊은이들의 용모들이 신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본 것을 따라 당신의 종들과 함께 행하십시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증거를 보십시오. 왕을 지척에서 보필하는 최측근인 이 고위직의 환관장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청년에게 대하는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온유하고 친근감 있는 이런 표현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런 자의 거절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놈을 당장 집어 쳐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자의 거절하고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도리어 이 환관장의 말과 태도는 다니엘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아주 완곡하게 그리고 미안해하는 어투로 이렇게 애써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록해 놓으니까 뭘 그렇게 됐나 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자연스러운 맥락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환관장은 왕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분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왕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왕이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잘 관리하라고 명했는데 너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해서 너희 또래 다른 선원들보다 더 야위게 되면 내 생명이 왕 앞에서 위태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제발 그런 제안은 생각도 말아주지 않겠니? 자,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담담히 적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완곡한 거절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이제 자기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환관장의 하급 관리에게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열흘간만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한 이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고 난 그 이후에 그럼 처분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요청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은 성도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인 지혜와 행동을 낳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이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확신에 찬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의 마음까지 움직이십니다. 그들의 이 말도 되지 않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판단과 감정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죠. 이 얘기를 대표에게 했다가는 이 말을 누군가에게 했다가는 이건 뼈도 못 추는 일이고 그냥 뭐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할 일이라고 우리는 지레 겁을 집어먹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버리고 안 되는 일이야 하고 단정해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그 법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에 그것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합니까? 왜?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판단해버리고 미리 겁을 먹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도울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 말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했다. 그리고 열흘의 끝으로부터 그들의 용모들이 좋고 왕의 진미를 먹었던 모든 젊은이들보다 육체가 살찐 것들이 나타났다. 그때 그것이 있었다. 그 감시인이 진미와 그들의 마실 것들의 포도주를 가져가는 것을 제하고 그들에게 채소들을 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는 다니엘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고 그의 말대로 열흘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열흘이 지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모는 왕이 준 고량 진미의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이 윤택했다는 말은 살이 쪘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감독자는 다니엘의 요청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 그들에게서 제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만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을 주어 먹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될 구별된 길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추상 같은 세상의 권위나 명령에 도전하는 것은 지극히 무모한 것처럼 저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을, 세상의 권력 따위를,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그 위협과 협박에 그분은 굴하신 적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누구도 이해하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그분은 전혀 위축됨 없이 꿋꿋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온 세상을 결국 복음으로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맹공을 퍼부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초지일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길이요 삶이었지만 주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화의 가교가 되셔서 그 위대한 길을 우리를 위해 행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신앙은 세상이 볼 때 무모하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주는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해주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왜 세상이 보기에 세련되지려고 하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타당성을 가지려고 할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의 교회가 성도의 믿음이 그러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와 충돌하려 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하고라도 그것만큼은 수용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고 할 때 신자는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든 그것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식품 영양학적으로 따져보아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과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살이 쪘다. 채식과 물만 먹었을 뿐인데도 산의 진미의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모와 체구가 더 출중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 10일 만에 이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예고편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소년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심이 그 목적이셨습니다. 이방의 절비한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들의 권력에 취한 열방의 제왕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겸손케 만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붙들린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도록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지만 특별히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거의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그 믿음을 매우 적절히, 매우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그들은 이 일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목숨보다 돈보다 더 두려워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준비시켜서 다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들을 역사 위에 등장시키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사명도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흑암이 몰려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절대 진리를 비웃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권력도 돈도 명예도 그 무엇을 통한 유혹에도 무릎 꿇지 않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서 찾을 것입니다. 이미 준비시켜 놓은 그들을 역사 앞에 다시 출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에서든 이러한 사명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존재의 목적과 부합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다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감독하는 자가 그들의 말대로 허락함을 보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우리의 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신자에게는 빛을 드러내야 될 숨길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수단과 도구로서의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